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 중에서 다른 운동은 그리 잘하거나 주기적으로 하는 운동이 없지만 유일하게 탁구 하나는 여유가 될 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독학으로 나름대로 탁구를 치면서 연구하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탁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즉 첫째는 구질을 파악하는 것과 둘째는 그 구질에 맞는 스윙을 해주는 것, 그것이 탁구에 달하는 것입니다. 구질이라는 것은 공의 선지를 말하는데 공을 보는 눈을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탁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선수들이 치는 것을 보면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는 공에서 특별한 차이를 느낄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넘기는 타법에 따라서 다 미세하게나마 다른 공을 서로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탁구는 회전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라켓으로 커트 스핀이라고 하는 회전을 공에 걸어주면 공은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커트 스핀이 지닌 그 공을 그냥 치게 되면 가라앉아서 네트를 넘기지 못하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이 어떤 구질이다 하는 것, 어떤 스핀이 얼마나 걸렸고 또 높이가 높게 오고 낮게 오고 길이가 길게 오고 네트 앞에 짧게 떨어지느냐 등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공의 구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의 구질을 파악했다면 라켓으로 그 구질에 맞는 스윙을 해줘야 되겠죠. 앞서 말한 커트 스핀이 걸린 공을 네트를 넘어가게 하려고 하면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라켓 각도를 하늘을 보듯이 열어준다든지 또 스윙 궤적을 더 위쪽 방향으로 해준다든지 또 임팩트를 더 많이 줘서 걸리지 않게 해준다든지의 방법으로 스윙을 해줘야 공이 네트에 걸리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공이 높게 오면 높게 오는 만큼 또 낮으면 낮게 오는 만큼 스윙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탁구는 크게 보면 이 공이 어떤 스핀이 얼마나 먹었고 어떤 높이와 길이와 또 높이와 빠르기로 오는구나 라는 구질을 파악하고 이런 공이니까 이렇게 치면 되겠네 하고 그 구질에 맞는 스윙을 상대방 탁구대에 넘어갈 수 있는 스윙을 해주는 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적합한 스윙을 한다는 것을 더 세분화하면 다리가 가서 스텝으로 공이 넘어오는 자리로 푸덕이라고 하는 그 스텝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스윙을 할 때 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체와 골반 또 허리의 힘까지 이용해 줘야 한다는 그러한 강론적인 이야기는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탁구는 구질을 파악하고 그 구질에 맞는 스윙을 해주면 네트에 걸리거나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탁구공이 상대편 테이블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제가 깨달은 이 탁구에 대한 방법론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치는 탑법에 따라서 매번 나에게 넘어오는 공이 달라지게 되고 그 공의 구질을 파악해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모든 게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생활이 바뀌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 또 가치관과 패러다임들이 1년, 3년, 5년 주기적으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금방금방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근 1, 2년 사이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이렇게 변하는 세상을 파악하고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변화를 읽었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결국 상대가 넘긴 그 탁구공의 구질을 읽고 거기에 맞는 스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하는 세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수정되고 업데이트된 대응과 매뉴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질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공이 넘어오든 똑같이 스윙을 한다면 어떤 공은 네트에 걸리게 될 것이고 어떤 공은 탁구대 밖으로 아웃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질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스윙을 하면 제대로 넘어가는 공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식의 접근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우리의 대응과 전략,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변화를 읽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가장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 14절에는 이 질문을 한 어떤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고 있지만 사실 그 공격은 예수님을 향한 시비인 것입니다. 금식은 사전에 보니까 치료 또 종교 그 밖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못하게 금해짐 또는 먹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금식을 한다라고 하면 경건한 신앙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행위로 결단되어지곤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하였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는 매주 두 번씩의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랐던 그날과 또 내려왔던 그날을 그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주일의 둘째 날과 다섯 번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이 나는 1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1회에 두 번씩 금식하는 그러한 외식하는 기도를 했던 것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금식하는데 예수 당신과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 하는 이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진짜 신앙의 상태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의에 가득한 정죄인 것입니다. 금식은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의 주된 욕구 중에 하나인 먹는 것을 참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을 이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해내면서 율법적인 열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은 금식의 본질적인 목적, 즉 금식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훈련과 경건과 연단의 시간들을 가지는 그 신앙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교만만 커지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금식은 육체의 탐심을 죽이고 죄를 회개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신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금식은 자기 부인의 훈련이 아닌 자아의 극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금식을 통해 십자가와 복음의 정신으로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참겠는데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더 마음이 넓어지고 타인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의 넓이가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런 금식까지 하는 사람인데 하는 교만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눈을 남에게 돌려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영의 일을 육의 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비단 바리새인들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이는 일도 그것이 나의 의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지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라면 금식이 아니라 금식 할아버지를 한다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고 도리어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정신도 또 성경이 말하는 삶의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금식하지 않느냐는 공격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19절부터 22절까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예수님으로 인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기존의 그릇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한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금식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로 혼인집 손님과 신랑의 예를 드십니다.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집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천국이 혼인잔치로 비유된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혼인집 손님들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그 사실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 슬퍼하며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은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그들은 이 특별하고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유대인들은 금식일인 월요일이나 목요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예식 기간 중이면 결혼 기간 중이면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기쁨이 금식으로 인해서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랑을 빼앗길 날, 즉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날에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 힘겹게 지켜야 하는 그러한 금식과 같은 의무가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복음이 주는 즐거움으로 함께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야 합니다. 저는 자기 전에 짧게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며 나의 사역 안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이 사명자의 길 가운데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얼마 하지도 못해서 또 얼마 가지도 못해서 지쳐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거나 쓰러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희락, 영어로는 조이죠. 바로 이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사명의 자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할 사람이 없어서 하게 되는 그러한 억지로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말할 수 없는 기쁨,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섬김과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서 그 기쁨이 연료가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감사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식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첫 번째 비유는 혼인집 손님과 신랑의 비유였죠. 두 번째 비유는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지금이야 특별한 옷을 제외하고는 세탁을 위해서 물에 빨아도 옷이 줄어드는 일이 거의 없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배로 짠 옷은 세천을 물에 넣었을 때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낡은 부분에 생배 조각을 덧대어 붙이면 그 새 조각이 물에 의해 줄어드니까 붙인 주변 부분을 줄어들면서 잡아 당기게 되고 그래서 헤어진 약한 부분이 찢어지고 뜯어져서 옷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2절에 새 부대와 새 포도주의 비유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잔이나 용기가 없던 그 시절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우유나 물, 포도주를 담았는데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으면 숙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도주는 발효 성분이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하면서 팽창하게 되고 그래서 늘어난 포도주의 부피 때문에 가죽 부대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늘어날 대로 늘어난 기존의 가죽 부대에 또 다음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팽창함으로 이미 한계까지 늘어난 그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낡은 부대는 당시 구태의연하고 경직된 유대 종교의 틀을 말하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복음을 의미합니다. 즉 왕성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낡아서 헌 가죽부대 같은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유대교가 수용하고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죽부대의 특성은 낡아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새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낡으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장애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그렇게 낡아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전통과 제도와 관습과 문화는 낡을 대로 낡아져 있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자신들의 그것을 고수화를 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변화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상층부에 있는 기득권자였기 때문에 그 체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죽부대에는 신축성이 요구되어집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만 그 복음을 담아내는 우리의 신앙의 틀과 방법들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새 부대인가 낡은 부대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축성에 있습니다.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져서 딱딱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새 부대는 유연성이 있고 부드럽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들어있는 부대입니다. 복음 안에서 갱신되는 일이 없으면 누구라도 낡은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대는 부드럽지만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생명 없는 종교는 신축성 없는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딱딱하고 굳어진 자기의 틀 안에서 갇혀 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변화에 적응을 가장 늦게 하는 곳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지금은 아주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져 있는 찬양할 때의 드럼이나 일렉기타의 사용도 정착되는데 많은 갈등과 의견의 대립이 있어 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의 변화도 기존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고 과거의 틀에 메어서 늦장을 부리다가 마지못해 밀리듯 막차에 탑승해서 수동적인 변화를 맞이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는 이런 오늘날의 교회와 또 각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삶에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복음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편하고 우리끼리 재미있는 환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 또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왔는데 걸림돌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 기존 성도들보다 새 성도들이 적응하기에 좋은 곳이어야 하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들이 탁월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구원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에 부딪혀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처음 온 사람들과 마음껏 처음 온 사람들이 마음껏 자신의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줍니다. 실수도 하고 약간은 문제를 일으켜도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기존 성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대라고 견제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포용하고 받아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전통이 중요했죠. 그래서 할례를 자랑하며 이방인들의 회심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었던 헌부대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포도주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상황은 늘 변하고 그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는 신축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포도주와 가죽부대, 그 둘 중에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이겠습니까? 바로 포도주가 본질이고 가죽부대가 비본질입니다. 부대는 포도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릇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서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활동에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바뀌고 또 교회도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바뀐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난관에 부딪혔다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상황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 부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복음은 시대와 난관과 어떤 상황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장 혁신적으로 살게 하고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맞닥뜨린 도전은 교회가 이전의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를 우리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조직과 제도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기존의 유대교 체제를 흔들어 놓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할례와 유대주의 의식, 제도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본질인 예수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내 안에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있는가? 성령의 세술에 취해 있는가?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변화의 격변기에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것을 말입니다. 교회를 숱하게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교양 강좌 하나를 들은 것이고 요란한 행사를 아무리 멋지게 치른다 해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의 쇼를 한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느껴야 하는 것은 아,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구나. 이 교회의 운영은 그리스도 중심이구나. 예수 정신, 예수 냄새, 예수 인격이 물씬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조직만 움직인다면 그곳에는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진 그곳에는 하라,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준수와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강요와 억압의 또 다른 폭력만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언제나 새 포도주가 되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용물이 좋으면 포장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박수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전통의 고수나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왕성하게 드러나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또 인격이 체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안달나 찾아오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